식당에서 한 분을 만나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갑자기 조은성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설교 CD 한 거를 듣고 제 목소리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식당에서 말할 때 좀 조심하게 작게 얘기해야 되겠다. 혹시 뒤에 있는 분들이 막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뭐 성도를 욕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 목소리는 목사 소리인데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죠. 어제도 토요일 날도 식사를 좀 했는데 식당 가서 식사했는데 그 주인분이 목사님 하면서 뭐 여기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몇 주 전에 한 교회에서 그 임직식이 있었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임직식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분처럼. 저는 근데 그분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냐 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그래도 좀 자주 유튜브로 저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매주 이렇게 유튜브로 제 얼굴을 봤으니까 되게 친근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옆에 있는 하이마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멈칫하다가 인사를 하고 가요. 근데 제가 뭐 우리가 제가 성도를 못 알아보겠어요? 아무도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지나갔는데 계단대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MCTV에 우리 교회 방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세요? 몇 시쯤 나오는지 아세요? 주일 아침에 나와요. 9시쯤. 그러니까 좀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뭐 일찍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거를 볼 일이 없는데 그분은 교회를 요즘 안 다니신대요. 그런데 그 MCTV에서 나온 제 얼굴을 보고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니까 인사를 한 거죠.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 TV의 영향력이 이 동네에서 무시할 수 없구나. 유튜브가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건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하이마트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아줌마가 한 분 계세요. 제가 가끔 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있으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제가 목사인 것은 알겠죠. 근데 이제 그분하고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얘기냐면 어제 목사님네 교회에서 칸타타를 그렇게 잘했다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분한테 자랑을 하고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세상이 넓기도 하고 또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그분은 너무나 친근하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자신은 나를 얼굴을 뭐 사진으로든지 목소리라든지 영상으로든지 많이 봤으니까 친근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몰라요. 근데 이게 요즘 우리의 그 시대의 어떠한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 관계가 네트워킹이 잘 되는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인류 역사에. 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어떤 사건과 관계된 그 영화가 이렇게 히트를 치면서 또다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군대에서 군인이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 네트워킹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에서 한 개인을 아무쪼록 미국 이 어떤 그 국방과 관련해서 미국의 미래에 관련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누구냐면 트위터를 산 분, X로 이름 바꾼 분.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우주로 위성을 발사하는데 그분이 발사하는 그것이 위성들의 한 50% 이상이 그분의 그 회사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사도 국방부도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다 이렇게 안 돼도 그분이 벌써 이렇게 위성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동도 그렇고 그 인터넷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세대가 얼마나 이렇게 착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개인의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이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의 소식을, 저의 모습을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이 시대가 그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를 제일 많이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영제너레이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감, 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큰 사회 문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외로움과 옛날의 외로움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의 외로움은 진짜 고립된 외로움이에요. 내가 밖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참 외롭다, 나는 고립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의 외로움은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시간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실시간으로 상대방, 내 동창, 그리고 내가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뉴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제가 케이블 TV로 연결된 한 채널을, 한국 K 드라마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나온 드라마가 그냥 한 열몇 편을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이블로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전혀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혼자구나, 내가 정말 혼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을 만나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자기 속마음을 다 터놓으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막 이웃들에게 다 터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잠언 25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잠언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성탄절 이 기간에 이 12월 달에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위로를 경험한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칸타타 한 그 칸타타의 그 핵심도 뭐냐면 기적으로의 초대인데 그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증언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증언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목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에요. 목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때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다, 좋은 친구다,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말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믿어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고 진짜 친구고 좋은 관계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알려주셨고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리더들은, 그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외면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 저의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을 목사인 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절대 내가 모르게, 내가 최악일 때 그렇게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안 보내려고, 영생으로 안 보내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말 구유라는 그 천사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자신들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찾아가, 누가 찾아갔는데 우리 목자라고, 그분은 너무 높은 분이니까 당신은 안 되라고 우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없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달려갔을 때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었고 천사들의 그 찬송을 들었던 그분이 진짜로 말 구유에 있는 거예요. 허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목자보다 더 낮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귀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익사이팅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그것을 현실적으로 딱 대했을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나보다 못해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한 형편없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기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결단했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수치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을 때에 이제 막상 아기를 낳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또 두렵고 걱정되겠어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전혀 관계없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이 아이가, 이 아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집을 떠나와서 나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마을 구유에 아이를 놓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아기구나라고 그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예배해서 문제지, 그만큼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은 마리아가 그 자신의 아이지만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고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 우리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찬송가의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있어요. 그러면 그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쓴 걸까요? 아니면은 그래 예수님이 우리 친구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 라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친구라는 표현이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조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친구인가?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 1서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친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중심으로 친구인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되겠지만은 그 친구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끼리 친구가 되어버리면 예수 없이 친구가 되어버리면 싸워요. 실망해요. 나는 내 속마음을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속마음을 싹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것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봐요. 여러분도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족함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직히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더 잘하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손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손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외롭습니까? 왜 열심히 노력하는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람을 볼 때, 목사를 볼 때, 장로를 볼 때, 권사를 볼 때, 집사를 볼 때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다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도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그 진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래요. 첫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요. 다 좋은 말이에요.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첫사랑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첫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를 키울 때 손자한테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하는지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 아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최소한 아이패드 프로를 사줘야 감사해요. 아이패드 정도는 사줘야지. 750불, 800쪽 정도는 해야지. 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가 집 다운페이 해줄 정도는 돼야지 애들이 감사하지.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녀,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 첫 은혜를 회복한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정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전도할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목회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인생이 어떠한 연륜이라면 연륜하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 저 사람에게 예수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구나. 정말 예수가 정말 전부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맹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목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들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지만 그 구유가 아니에요. 보세요. 13절을 보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말 구유인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갔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말 구유이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가 그냥 아주 보잘없는 아이 하나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그것을 믿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요? 찬송을 듣는 거예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와 있을 때 믿고 나왔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만 보고 평가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